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윗이 피난 가고 있을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으로만 순종을 했는데 그러고서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울은 요청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의 중심 대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의 진리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더 평가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게 됩니다. 비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다윗의 피난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음은 물론 그 가드 사람 잇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세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또 인생길에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또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때로는 비틀거릴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는 길에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그 바빌로니아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또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한다.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한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나의 상대방은 순종을 받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다윗의 말에 그대로 했습니다. 또 후세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큰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2008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였 구절이었죠. 그때 주제가 표어가 미래와 희망이었는데 2015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 책자를 만들면서 그 책자의 제목이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3번 1절에서 4절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해지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입니다. A번 다윗이 마루턱을 지났을 때 그에게 나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 자. 예, 다윗에게 나온 사람은 므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고 난 후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볼 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모두가 므비보셋을 섬기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므비보셋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사람들 중에 그때 만난 사람들 중 그 15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와의 만남과 16장의 시바와 시므이의 만남은 참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의 정상을 좀 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라디오에 그 유명한 아이들을 위한 방송극이 있었는데 태권동자 마루치였습니다. 그것을 방송할 때면 거리에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후에 그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라는 애니메이션도 나왔습니다. 그 마루치 아라치가 산에 삽니다. 아라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마루치는 마루는 정상이고 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다윗이 예, 이 마루턱을 지났다고 하는 것이 예, 감람산 정상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B번 시바는 다윗에게 빵과 건포도, 여름 과일, 포도주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브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받는지라. 예, 시바는 이 모든 것들을 안장지운 두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지금 시바가 싣고 온 이 선물은 두 나귀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무게로 다윗을 굉장히 환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바의 이 선물이 다윗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압살롬에게 걸리면 시바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가져온 것 중에 여름 과일은 여름에 말린 과일이라는 의미인데 아마 말린 무화과나 대추야자 열매일 것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할 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풍성한 초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그 꿀을 찍어 먹은 얘기가 나오고 또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이야기 나오고 또 잠언에 보면 그 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젖과 훌이 흐르는 땅에서 그 꿀은 대추 야자와 같이 여름 과실수를 생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름 과일이 바로 꿀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단맛이 굉장히 강해서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이 굉장히 맛있을 때 꿀처럼 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바가 이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안장을 지웠다고 하는 것은 나귀의 본래 용도, 이 나귀는 본래 용도가 짐을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와야 되는데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짐을 싣고 왔습니다. 본래 써야 할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밝혀지겠지만 이 안장에는 자기 주인인 다리를 절어서 장애가 있는 므비보셋을 태우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0번 시바에게 나귀와 먹을 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는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왕의 가족들이 타고 피곤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라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그 물었는데 이것들은 내게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놀람과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귀는 왕의 가족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태우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의 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윗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급박합니다.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몹시 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의 말이 전부 진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탕발림으로 말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번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시바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이라 말한다고 했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내 주인의 아들에서 주인은 사울왕을 의미하고 아들은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므비보셋을 지칭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들이 벤인데 그 벤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후손 다 그렇게 쓰입니다. 다윗이 그 므비보셋의 안부를 물었던 것은 그 지금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의 상황이 궁금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혹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므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아버지는 할아버지겠죠.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시바의 목적은 오직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우리가 이미 익힌 바와 같이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 대하여 역모를 꾸밀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또 당시로서 장애인이 왕이 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북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을지라도 그가 걸을 수 없는 므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가능성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킨 것이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바에게서 므비보셋에 대해 들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당시에 어떤 적의 재산이나 땅을 몰수해서 공신들에게 하사하곤 했는데 다윗은 므비보셋이 자신을 반역했다고 여겨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여기고 있는 시바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가져온 선물이 그에게는 위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판결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부부 상담을 할 때는 남편과 아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한 부부가 함께 오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특히 주례를 부탁할 때 쭉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거든 찾아오려거든 반드시 같이 찾아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지금 다윗은 시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이 악하다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므비보셋은 요즘 말로 하면 다윗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거든 좋은 부분만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피해자가 모함을 받으면 그 모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함께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엿보게 되는 그 아기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재판하는 그것이 굉장히 당시로 뛰어난 것은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해결될 일이지만 그때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정말 명판결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약 이 아이가 내 것이라고 하면 정말 그 생모가 그것을 빼앗겨도 그것이 실제는 내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짯 증거를 한 사람과 그 거짓 증거를 수용한 사람은 같이 벌을 받곤 동일하게 벌을 받곤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에게 준 것을 다시 절반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정쩡하게 판결을 합니다. 큰 4번 5절에서 14절 다윗과 시므이의 만남인데 이 부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자성어는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은 문자 그대로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는 말입니다. A번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오며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하여 저주했다고 합니다. 바후림은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감람산을 넘어서 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남편 발디엘이에게서 강제로 빼앗았는데 그 발디엘이 바울인까지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박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므이가 계속 나오면서 저주한 것은 다윗을 깔보며 독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되찾게 되자 그는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B번 또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돌을 던졌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도록 한 사람도 돌에 맞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던지는 것은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 혼자만 있을 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는 여러 장군들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분노가 크게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C번 시므이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악담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입니다. 피를 흘린 자의 문자적인 뜻은 그 피의 사람입니다. 즉 살인자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다윗은 사람을 죽인 일이 실제로 죽인 일은 없음에도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이 다윗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21장에 보면 사울의 자손 7명이 처형당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네어 죽어서 그것을 염두에 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가 큰 틀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지만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21장의 일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일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 그 아브네엘이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 다윗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 및 그 말기수와는 전사했습니다. 또 그 특히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 지은 애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원수와 같았을지라도 다윗은 그 사울 왕과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몹시도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장군 아브네엘이 그 남아있었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자기의 빠른 발만 믿고 아브넬을 뒤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요압이 그것을 복수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곱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또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악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악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도 이 사악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았고 불량배는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불만은 불량배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후손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딥은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것을 들은 아비새는 다윗에게 자신이 건너가서 어떻게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구절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와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예, 그의 머리, 즉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조카입니다. 그는 창 하나로 300명을 물리치기도 한 장군입니다. 당시의 개는, 개라는 표현은 더러운 동물이자 부끄러움이 없는 동물, 또는 해를 끼치는 동물, 특히 무가치한 동물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당신은 왕권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윗이 그 므비보셋을 찾았을 때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는 생각해도 왕이 자기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를 찾는 것은 죽일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신은 전혀 무가치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새는 다윗에게 청하건대 이렇게 이렇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앞에서 다윗이 감정이 상해서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필이 왔다, 뭐 필이 꽂혔다 이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감정이 맞을 때도 있지만 감정이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이 맞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느낌이 오는 대로 하랍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몇백 배 많습니다. 2번,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하며 말하기를 심의가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저 사람 목 베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답변하기는 누구누구의 스루야의 아들들 또 너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지금 그 자리에 요압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비새는 심의의 행동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심의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만약 심의의 말이 하나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면은 그 심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안에 있는 우리 시편 119편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F번, 다윗이 심의의 저주를 막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었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다윗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선하게 결론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의미 없는 삶의 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하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 또 풀리지 않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아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의미였군요. 그때 그 일은 다른 일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군요 등등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걸을 때는 발자국이 네 개인데 고난의 과정을 갈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두었냐고 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반드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네, 집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예,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뒤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증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임을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돌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를 아마 우리나라에 맞게 표현하면 소금 뿌렸다일 것입니다. 특히 먼지는 무가치함을 그 뜻합니다. 그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 노래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From the dust of the earth. 땅에서 그러니까 먼지로부터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그런 무가치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므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예, 그것이 14절이죠. 예, 5번 결론, 오늘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시바가 가져온 선물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바는 온갖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 그가 하는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가 살아온 지나온 삶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말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사람입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서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유혹이 핍박보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바와 같은 사람을 시므이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핍박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핍박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동의가 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동의하고 싶은 의도가 속치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판단하지 말아야 될 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박한 순간 또 특히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별한 후에 이성과 이별한 후에 적절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또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와서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감정을 따르는 삶은 표면적으로는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성을 따르는 삶은 밋밋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밋밋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상의 삶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반면 교사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반면 교사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표현으로 그 살갗이 그 두통, 그 thick sk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반응에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것,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을 thick skin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을 그 얇은 것 thin ski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thick skin 해야 될 것에는 thick skin 하고 thin skin 해야 될 것에는 thin skin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인생은 꼬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시바와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하부, 사랑했습니다. 이 시바와 시므이는 자기 욕망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하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을 아하부, 사랑하면 세상의 영향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의 아하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부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주간을 넘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모든 교우님들께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는 잇대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와 같은 지지자도 있었지만 시바와 같이 감은 이설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므이와 같이 아나무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가져온 선물에 감동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주인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말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중요한 결정이나 큰 결정을 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정을 따라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가 후에 낭패를 당하거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면교사를 통해서 깨달음과 믿음과 인격의 넓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반면교사를 통하여 믿음과 인격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면, 비대면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사람이 되고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을 따르며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 날마다 삶과 믿음의 성숙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